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3일 신형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제너럴리시무스 수보로프 원자력 잠수함이 러시아 북부 바렌츠의 유역 백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RSM-56 블라바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모의탄두를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의 쿠라 사격훈련장을 향해 발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진수된 제너럴리시무스 수보로프 전략원잠은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만든 보레이 A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최첨단 항법 장치와 수중 음파 탐지 및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러시아는 밝혔습니다. 특히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블라바 SLBM을 16기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라바는 10기의 다탄두 재진입체 MIRV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러시아가 지난달 26일 자체 연례 핵훈련인 그롬을 실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3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일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전례 없는 방법과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를 도발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역내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미일 양국은 미일 동맹을 통한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잇단 미사일과 포사격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미한일 정상이 이달 중순경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11월 중순에 열릴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북한이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뒤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 나라가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이들 3개국은 양자를 포함한 연합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등 가시적 억지력과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은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20개국 회의에 맞춰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한 핵 위협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사 타이거 글로벌이 중국에 대한 주식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3일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중국 주식 비중을 10% 미만으로 축소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력 장악이 강화된 뒤 중국에 대한 재평가를 함에 따라 주식 투자를 중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최고 경영자는 시 주석의 연임과 아울러 자신에 대한 충성파들로 공산당 지도부를 구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역내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 주식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 앞서 중국이 앞으로 얼마나 강력한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침략 여부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원한다고 타이거 글로벌 측은 덧붙였습니다. 타이거 글로벌은 2000년대 초 알리바바 등 중국의 정보통신업체에 집중 투자한 미국의 헤지펀드사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3일 북한 핵실험을 막기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그들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가 북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북한 핵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왔다고 당국자는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임시 진행의 김용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대규모 군용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하자 한국이 이에 대응해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를 출격시키는 등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의 핵위협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해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핵우산 훈련도 매년 실시키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사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현상 수비하면서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1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는 많이 오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져 글피 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밤 사이에 전 지역에 빗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동해와 서해 앞바다는 모두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도발에 이어서 대규모 군용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응해 스텔스 전투기 등 80여 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북한 정권이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양상인데 일부 전문가는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이 이런 규모의 도발을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북한 군용기 약 180여 개의 비행 항적을 식별해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해와 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전술조치선보다 북쪽에 한국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에서도 일부 항적이 포착됐지만 이는 애초 특별감시선 남쪽에 위치한 비행장에서 이륙한 항적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미그와 수호위 계열 전투기는 물론 폭격기도 비행에 동원했으며 폭격기에서의 일부 공대지 사격 활동도 포착됐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비행 활동은 4시간가량 이어졌고 한 대의 군용기가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며 여러 개의 항적을 남길 수 있어 몇 대가 동원됐는지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한국공군은 이에 맞서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켰고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 전력을 통해 대응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 중인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한 군용기 240여 대도 계획한 훈련을 시행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은 미한이 당초 4일 종료하려던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장하기로 한 뒤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서 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등을 발사한 직후 미한은 비질런트 스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3일 오후 8시 38분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비질런트 스톰 연장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미한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담화 발표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9시 35분께부터 9시 49분께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오후 11시 28분께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사격 80여 발을 가했습니다. 탄착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이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한국군은 이에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시행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의 잇단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모두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 동해와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100여 발 이상의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지난 2일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 26km, 한국의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앞으로 대남 국지도발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을 괴롭히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취할 행동의 맛보기를 보여줬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식 해역에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재래식 수준에서 낮은 단계, 중간 단계의 한국을 상대로 하는 직접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경고에도 미한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히려 강한 대응으로 나오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가려는 방향은 분명해 보인다며 실패 확률이 높은데도 이를 감수하고 화성 17형 ICBM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 규모는 단기 승부를 염두에 뒀다고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효과가 잘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쏘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승부수를 던진다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다시 반복하기는 어렵거든요, 북한도. 그렇다면 ICBM까지 소모할 정도로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이면 결국은 7차로 가고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지고 끝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은 미한 동맹을 이간하고 연합훈련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인데 결과는 미한의 동맹 강화, 대북 억지력 제고 등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만성적인 자원 부족과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지금 같은 규모의 도발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로서는 북한의 잘못된 명분과 노림수가 결코 성립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이런 대응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국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쏴댄다면 북한의 국력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3일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 수단 연습을 매년 개최하고 미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확대 필요성의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SCM 공동성명의 표현이 예년보다 단호해지고 북핵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백성주 전 한국 국방부 차관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법제하고 전술핵에 대한 어떤 믿고 핵무기 노름을 하실 수 없도록 제기를 박는 내용이거든요. 핵무기를 만작거리고 건드리면 그것을 만지고도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신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싱 대사는 한반도 평화 실현이 우리의 염원이고 불안한 정세에 걱정스럽다며 서로 자극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구선 훈련도 매년 실시키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사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3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미안 안보협의회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이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 핵을 포함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미안 안보협의회 직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이일 밤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추가로 미사일을 쏘며 한국의 애도 기간을 방해하기로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t's highly unfortunate that the DPRK has chosen to interrupt this solemn period.
이어 나는 이 장관과 우리의 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DPRK's continued provocations and destabilizing actions.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우리의 동맹은 철통 같다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확장 억지 약속은 우리의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장관과 나는 최근 몇 달 동안 협력을 심화시키고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룬 엄청난 진전에 관해서도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배치된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In July, we deployed fifth generation fighters to the Republic of Korea.
지난 7월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를 한국에 배치했고 9월 말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기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오늘 밤이라도 쌓을 수 있는 연합준비태세와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통합억지력을 강화하고 이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안정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종섭 장관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이종호 한국 해군참모총장이 오늘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만나 주요 군사협력 의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두 총장은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되는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 해군 간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미안 동맹과 양국 해군의 긴밀한 관계는 동북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영내 안정 유지와 도발 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위중한 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 해군 간 군사협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두 총장은 또 지난 8월 있었던 2022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첫 원정 강습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연합훈련에서도 한국 해군이 더욱 높은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안보리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ignoring it in the leas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see a stop.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를 비롯해 거의 매일 도발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나 사무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이런 다수의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중 많은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안보리로부터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 측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자릭 대변인은 자신이 아는 한 지난 며칠 동안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사무총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이어 외교적 노력의 긴급한 재개가 필요하다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당장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주요 당사국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3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11월 3일 ICBM 등 수요일 이후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반복적인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서 고의적이고 위험한 긴장 고조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금, 지식, 부품의 흐름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친 북한의 연속적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에 더해 두 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간 안보 공조를 포함한 역내 억지력 강화와 유엔 안보리 추가 대응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와 3자 간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별도 성명은 내지 않은 채 갱신된 일본 여행주의보를 통해 자국민에게 북한 미사일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한연합공중훈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사일과 포탄을 무더기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안보리가 공개 방식으로 북한 관련 회의를 여는 건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3일 BOA에 우리는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합니다. 11월 의장국인 가나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4일 안보리에는 오전 일정만 잡혀 있어 큰 변수가 없다면 이날 중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회의를 개최하는 건 약 한 달 만입니다. 특히 공개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건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5일 미국 등의 요청으로 공개 방식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데 함께했던 때로 되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며 이건 현 대북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제재 유지 노력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를 다루기 위한 결의안 추구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으며 이후 초안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결의안은 최종 무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새 결의안 채택을 다시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과거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왔지만 최근에는 공개 회의를 열어 회원국들의 대북 규탄 발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 나라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과 주둔미군, 동맹국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NLL을 침범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 내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미국 시민들과 주둔미군, 동맹국들의 안전과 안보보다 미국의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해외 주재 영사관과 대사관 직원, 미국 정부 보안과 정보 전문가, 다른 연방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해외 미국 요원과 시민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 시각 2일 최소 25발 이상의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하나는 NLL 이남 26km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연초부터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긴장은 수용할 수 없고 평양 정권이 사태에 단독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했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으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 호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깊은 아픔과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 연합훈련 확대 등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중국 변수 등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3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은 2단 추진 과정의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eah, there could have been some just general propulsion issues. You know, it's not going to get as fast.
윌리엄스 부국장은 통상 ICBM 발사에서 2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면 가벼워진 무게 덕분에 속도에 탄력이 붙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의 경우 2단 분리 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떨어졌다며 이는 2단 추진체에서 제대로 추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3일 오전 7시 40분경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1920km, 비행거리는 760km, 최고 속도 약 마하 15로 탐지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이번 실패의 원인과 관련해 제조나 조립 과정의 사소한 오류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정보로는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하지만 이번 실패가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문제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실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음 시험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 당국의 발표대로 2단 분리 이후 낙하했다면 2단 추진체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단순 구성 요소의 결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 could be an engine failure, but that doesn't mean the engine was necessarily the problem.
기본 엔진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엔진 내부의 연료 흐름이나 점화 과정 등 일부 구성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직면한 화성 17형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다음 ICBM 발사 시기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몇 주 내에 다시 ICBM 시험에 나선다면 현재의 결함이 중대하지 않거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ICBM 발사를 연합훈련 등 최근 미한동맹 강화 조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반응으로 해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certainly meant to get the attention of Washington.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질런트 스톰 등 미한 연합훈련을 정권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이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고조 행위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낸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음 조치는 7차 핵실험일 수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관측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ICBM 발사를 통해 지금은 미국이 타협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are two messages I think they're trying to send. Message number one,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연합 훈련,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 등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런 적대 활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적대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 한국 방어 공약에 대한 미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지렛대 삼아 자신들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해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약화시키면 미한 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북한은 생각한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은 미중 미러 갈등이 계속되는 현 지정학적 여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전 7차 핵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ecause there are no repercussions. And if there's going to be any kind of repercussion, they're going to get it anyway because of this barrage of tests.
북한이 거듭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것은 이에 대한 후과가 없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의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이런 셈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기술 향상을 위한 목적과 함께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도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technological reason for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se weapon systems.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를 향해 각각 전략적 인내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런 도발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고수 국장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북방 한계선 NLL 이남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등 이례적인 고조 행위를 이어가면서 이제 핵실험만 남은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장 핵실험을 결정할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 고려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 실험의 반복일지 등 기술적인 성공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북중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이 이런 상황을 복잡하게 할지 또 중국이 유엔에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미국과 한국의 제재 추진을 막아줄지 등 북중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고수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럽연합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탈리아 기업이 북한에 자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농업기업 아그리컨설팅 SA, AESA가 북한에 필요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일 공개한 서한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AESA를 대표해 요청한 제재 면제 신청을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에 따르면 농업 컨설팅 기업인 AES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북한에 있는 유럽 식량안보사무소에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서한에서 AESA는 북한 식량 관련 문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의 입찰을 따낸 이탈리아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ESA에 대한 제재 면제 사유를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에 운영 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가 면제 승인 서한과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ESA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의 사무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23만 922유로, 미화 약 22만 5천 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AESA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48만 7,400유로, 미화 약 46만 6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비밀리에 포탄을 공급한 데 대해서 북한이 돈을 위해선 무엇이든 하는 왕따 국가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돈줄을 겨냥하는 전략을 세울 것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일 VOA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비밀리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분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주권국이자 유엔 창설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왕따 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체제의 안정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례를 돕고 방조함으로써 러시아의 무장 드론을 제공한 이란과 함께 국제법을 어기고 지역과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버시바우 대사는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North Korea becoming directly involved in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violating human rights with its shelling.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이로써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이라며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으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데 북한산 포탄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용될 것이기에 북한은 전쟁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과거 여러 나라에 미사일을 공급해왔고 러시아와 외교적 동맹 관계에 있으며 러시아가 이란 등 우방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협력 관계는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 미국의 정부는 북한이 상당량의 포탄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것들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보내지는 것처럼 꾸며 포탄의 실제 목적지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러시아가 북한을 대상으로 로켓과 포탄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힌 뒤 상황이 더욱 진전된 것입니다. 이번에 포탄 공급 우회로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지목된 데 대해 미 국방정보국 DIA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이들 지역이 북한이 수년간 활용해온 전통적인 무기 확산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most likely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would probably be Iran and Syria.
백토 교수는 특히 북한의 불법 무기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란과 시리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주요 무기 확산 협력국이었고 북한에서 러시아군으로 탄약 등을 유입하기 위한 도약 지점으로 사용될 자원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백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아프리카에서는 수단과 모잠비크가 가장 유력하지만 보다 가까운 중동을 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122mm 또는 152mm 포탄과 방사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most likely North Korea would be sending would be 122mm and 152mm artillery shells and multiple.
이들 포탄과 방사포가 러시아 무기와 호환이 되고 북한은 이미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하면서 구형은 단계적으로 단종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북한산 포탄은 품질에 의문이 간다며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겨냥해 포탄을 발사했지만 명중해 폭발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기 거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며 특히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certainly is a money maker for the mafia-like crime family cult of Kim Jong-un. They have a global illicit network.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범죄 조직과 같은 김정은 정권에게 수익이 되는 거래라면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와 탄약을 확산시키는 불법 거래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약과 무기가 필요한 러시아의 푸틴에게 김정은은 고가의 경화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둘 다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량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첨단 정밀 무기는 물론 대포와 포탄도 동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에서 포격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포병용 로켓을 많이 발사하며 발전소와 배수 시설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포탄을 제공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얻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lots of things that North Korea would love to get from Russia, especially advanced warhead designs, missile designs, things like that.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탄두, 미사일 설계를 얻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불량 국가라는 처지 때문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면 김정은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안보리 상위 미사국인 상황에서 불법 무기 거래에 나선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돈줄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Go after the money. Go after the money. Go after the cryptocurrency that North Korea now uses to actually launder its money.
백토 교수는 북한이 돈 세탁에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겨냥하고 이란,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제재안 마련보다는 기존 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번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군부의 군사적 대실패로 이어졌고 이는 러시아 정부가 교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막대한 인력과 장비 손실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고갈된 군수품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북한의 눈을 돌리는 것은 푸틴이 절박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다섯 차례에 걸쳐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네 번째 순서로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의회 안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사안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하원 선거에서 우세인 공화당이 선거 막판에 상원 선거에서도 상승세를 타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주도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선거를 예측하는 업체 538은 3일 정오 기준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을 각각 54%, 84%로 예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워싱턴의 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행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연설을 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This is no ordinary year. So I ask you to think long and hard about the moment we're in.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는 평소와 다른 해라며 보통의 우리는 투표가 민주주의를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지에 대해 자주 의문을 품지 않지만 올해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3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참사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emocrats were dividing us as they moved forward. They just wanted to distract from the disasters they created.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하나라도 주도권 탈환에 성공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은 줄줄이 막히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지난 8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일부 규정에 대한 폐기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의회 내 기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먼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차기 하원의원장으로는 메카시 대표가 유력합니다. 새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으로는 위원회 내 서열을 고려할 때 현재 각각 공화당 간사로 있는 마이클 맥카울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나약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로저스 의원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미 본토 방어망 확충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주도권을 탈환할 경우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이 다시 상원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으론 현재 공화당 간사이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위원회를 이끌었던 제임스 리시 의원과 제임스 인호프 의원이 다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두 의원은 특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미국은 핵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현재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들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현 위원장들에 비해 북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자주 낸 인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잡을 경우 의회 내에선 북한 문제 관련 청문회가 이번 회기보단 더 자주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약한 외교 정책을 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들이 대담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의회 내 기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권을 탈환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의회 산하기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영킴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곧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좋은 단계라고 강조해왔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step in the right direction.
하지만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의회가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통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보다는 의회의 우선순위와 행정부의 관심 그리고 향후 한반도 상황이 의회의 한반도 관련 안건 통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관련 주요 법안과 결의안은 상하원의 오토원 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등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으로 올해 상반기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다시 상정되더라도 의회 표결에 우선순위에 올려질지가 여전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다시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토원 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전혀 진전이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오하이오주의 로퍼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번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끝내기 때문에 다음 회기부터는 상원에서 어떤 의원이 소위 원비어법들을 주도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중간선거 이후 의회 내 정치적 공방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연말까지 남은 마지막 의정활동 기간 중 통과가 주목되는 한반도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의회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높은 목소리를 내는 데다가 북한 인권법조차 지난 9월 30일 기해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은 선거 이후 의회 내 연내 표결에 우선순위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가 유력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영킴 하원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이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 캐나다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 등 여러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부 대변인은 3일 VOA에 캐나다는 올해도 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중요한 결의안에 대한 한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의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 대변인은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치를 지지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질 것을 일관되게 촉구한다며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결의안을 계속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글로벌부는 이어 캐나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지한다며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북한 내부의 핵심적인 인도주의적 문제와 인권 문제의 윤곽을 드러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2일 VOA에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제출한 것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은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이어 일본은 현 내각의 최우선 과제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그러면서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제 해결에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모든 납북자들의 조기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에는 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불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는 6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을 통해 한국 등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영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관함식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에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 관함식을 통해 한국 등 참가국 해군 간 신뢰 구축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주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한다고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10월 27일 한국 해군이 11월에 일본이 주최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과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1월 6일에 국제관함식이 열리고 7일에서 8일에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한국은 2002년과 2015년 일본이 개최한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낸 적이 있으며 일본도 1998년과 2008년에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해군이 개최한 제주 국제 관함식 때는 해상자위대 함정에 우기길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개양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일 VOA에 이번 관함식 참여 결정은 과거 일본 주관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 관함식과 관련한 국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국제 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 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 개국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 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해군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 상황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1월 4일 소련군이 2,500여 대의 탱크를 앞세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침공합니다. 헝가리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헝가리 반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헝가리 군중은 소련의 지배 권력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자유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시민들은 소련군 탱크들과 대적할 상대가 못됐습니다. 헝가리인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그들을 구원해주길 희망하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소련의 주요 동맹국인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소련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 봉기가 발생한 직후 약 8만 명의 헝가리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헝가리 혁명으로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956년 헝가리 시민들의 봉기는 실패했으나 헝가리는 1989년 40년의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체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1847년 11월 4일 결혼 행진곡 핑가레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38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연주하며 깊게 따랐던 누이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알아놓은 멘델스존은 제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한 것입니다. 1809년 독일의 함부르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멘델스존은 어렸을 적부터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그리고 멘델스존은 멘델스존의 대표 음악이라고 평가될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멘델스존은 케른라인 음악제의 지휘자로 활약했고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음악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활동에도 열성을 보였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피아노 3중주곡 시단조, 현악 5중주곡, 오라토리오 엘리아스 등 수많은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은 1847년 11월 4일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서 38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